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8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입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사기 인물들 많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7분,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어제 살펴봤던 야엘까지 7분의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7분을 쓰신 것 같나요? 아니면 아, 이분들 참 평범하구나. 뭐 온니엘 같은 분, 뭐 이렇게 갈렙 조카죠. 그분 제외하고는 특별한 면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 이분도 참 나처럼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분이구나. 가시연공기 같은 데에서 고향 떠나서 서러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구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거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시죠. 이런 분들 가운데 오늘 이제 입다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들어서 쓰시는데 이분도 참 보니까 인생이 기구해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월등하고 이분이 무슨 권세가 있고 재산이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서 월등한 게 아니라 월등하기로 고생을 탁월하게 월등하게 하신 분이 또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입다라는 분을 오늘 11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큰 용사기는 한데 태생에 보니까 이게 또 서자 출신인데 엄마가 또 뭐라고 소개돼요? 기생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이복 동생들이 이제 아버지 기업, 재산 물려받을 때가 되어 가니까 이제 크고 나서 보니까 요거 하나 제거하면 물려받을 재산의 분량이 자기들끼리 많아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50% 가져오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갔거든요. 하나 줄이면 자기 몫이 늘어나요. 그래서 입다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제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야. 유산 상속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고 쫓아냅니다. 또 쫓겨나가가지고 저기 돕당에 가서 어울렸는데 오늘 누구랑 또 어울려서 살아요? 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거하였다, 출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잡류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거 건달패, 깡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어드벤처스나 뭐 베인맨 그래가지고 이거 뭐 헛사람 이 뭐 모험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문에는 아나심 레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임 이러면 복수거든요. 들 뭐뭐들 아나심 레킴 이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깡패다 불량배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이요? 당시에 가난해서 유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 동병상련 이심전심 그래서 마음 알아주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 시대가 또 어땠다는 거 알 수 있으세요? 아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서자에서 기업이 없어서 유리 방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말씀을 떠올리셔야죠. 아 레위기 25장 말씀이 잘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딱 집으면 아 하나님 말씀 준행 안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확 드러나게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거 발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입다라는 사람과 잡류로 소개된 사람들 이 아나심 레킴 아무것도 못 가진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가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사람 어제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거했던 지역이 어디 성읍입니까? 자식들에게 낙이 30마리씩 어린 낙이 태워주고 30개의 성읍을 물려주었다 그런데 길르앗 성읍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소개되는 이제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입다를 추대하고 나가서 싸워줄 것을 요청하는데 길르앗 장로님들이 나와요. 길르앗 성읍이 있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므낫세 지파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이란 말이죠.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던지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성막에 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의 생각과 뜻에 가득가득 채워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으면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에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 유리 방황하고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단적으로 10장에서 딱 한 줄에 한 문단에 한 문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패키지로 다 묶어 놨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 하는 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수입해다가 자기네들도 그걸 섬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학대를 받게 하세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종합 패키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다 갖다 놓은 문장이 없습니다. 제가 원문 찾아보니까 원문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걸 다 갖다가 한 문장에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다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다시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 야사프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점점 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는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많이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여기 주변에 있는 열국들 남겨둔 열국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다 놓고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파셨는데 이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 하신다고요. 안 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 너희들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세워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 하시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다 깨버립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다라는 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러셨는데,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고요. 그걸 못 이겨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귀한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뭐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뭐 말씀을 도구라고 삼으로 도구로 삼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손발의 섬김이 말씀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보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는 가운데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그건 우리가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그건 왜요? 하나님께서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니라.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린 다 버렸습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내어 버리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길르앗 성읍의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장로님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어제 야일의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던 성읍이 어느 지역에 있죠? 길르앗 성읍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암몬족 속이 지금 한 18년째 올라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이제 야일 사사가 죽고 18년의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그놈의 자식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야일의 30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아버지 유산 물려받고 길르앗 성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잡류들, 가난한 자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 후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냔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야일의 이름이 야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야속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막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야일을 제가 뭐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야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르앗 성읍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입다를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입다가 이걸 수락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분이 오늘 이제 잡류들과 어울렸다, 건달패와 어울렸다 이런 해석이, 이런 번역이 안 맞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이 너무 탁월한 거 있죠. 이제 본문 14절로부터 쭉 내려가셔서 28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의 말씀의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예가 있다라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입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하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요거 너희들 욕심내지 말고 물러가라. 암몬 왕이 말 들었을까요? 이 평화적인 사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11장 28절인데요. 11장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위에 말씀은 이제 제가 요약해드린 그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입다의 의지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싸워야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입다가 용기 백배해서 나갈 것 같은데 순간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가슴 아픈 고백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주석책을 찾아보면 아 입다가 워낙 암몬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드렸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런 해석보다는 뭐 실제로 후반부에 가면 이 서원을 지키죠. 이게 누가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누가 나오죠? 예, 무남 동료 그냥 딸이 아니에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니까 얘가 번제로 드려지면 기업을 물려줄 자도 없고 자기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무남동 그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뭐 14세기 15세기까지는 구교에서는 실제로 뭐 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한 1500년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지금은 대부분의 주석들 찾아보시면 아마도 이 입다의 딸이 성막 봉사하는 일로 바쳐졌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처녀로. 왜냐하면 이제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런 본문을 근거를 삼아서 아 성막에 올라가서 평생 수절하면서 처녀로 헌신하며 성막 봉사에 힘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를 지금은 더 이렇게 크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오늘 11장 40절에 보면 그럼 평생 처녀로 봉사했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걸 기념하고 애곡할 일이 또 뭐가 있겠는가.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기에 전전 긍긍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고민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이 지금 우상 숭배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암몬이 숭배했던 우상이 몰렉입니다. 말감, 밀감이라고 성경에 소개됐고 제가 예레미야 강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감, 몰렉신을 아주 철저히 섬기고 자기 자식도 이 몰렉에게 이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므낫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암몬 족속들이 주로 했던 아주 패역한 행위가 이 인신 제사였어요. 자기 자식을 드리거나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신에게 행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레위기 15장, 레위기 20장 쭉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인신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걸 제물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서원을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대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던 사사도, 말씀의 역사의식이 가득 찼던 입다도 자기 감정, 자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족속의 문화에 자기도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자기도 고백하고 서원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다,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진중한 것 하나를 결정하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꼼꼼히 비추어보고 곱씹어보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 앞서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으니까요. 사사입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발휘할 때는 어디 것을 우리가 취해서 그걸 의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 것도 우리가 의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입다의 이 서원을 보면서 나는 혹시 내 부지 중에, 무의식 가운데, 나의 의의 중에, 나의 감정 중에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나도 한 번쯤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했기에 그게 내 입술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안에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낼 모든 인생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서원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나요?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그들을 누가 누구의 손에 붙이신다고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믿어야죠. 그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승리해 주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들이며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늘 변치 않고 간직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더 틈없이 견고하게 달려가야 될 것을 오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늘 깨어있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뭘 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 아 그게 나도 좋아 보일 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닫게 됩니다. 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소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